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살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 안에 생명으로 변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거듭난 우리 영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고 우리 영이 더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는 우리 자신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도둑질하는 악한 원수 마귀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매매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 오늘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예수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더라. 우리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줬다 베드로에게. 여러분, 열쇠라는 것은 문을 여는 데 필요합니다. 열쇠 그러지 않고 열쇠들 그랬습니다. 열쇠들. 베드로는 천국의 사람들을 들여보내는데 바로 열쇠들을 가졌습니다. 첫째 열쇠는 유대인들을 천국에 들여보내는 열쇠요. 두 번째 열쇠는 이방인들을 천국에 들여보내는 열쇠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건 뭔가 하면은 천국 그러면 자꾸 하늘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도 주님이 오시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 한국의 그 전통적인 종교 문화가 뭔가 하면은 천도교거든. 하늘님이에요, 하늘님. 에? 하늘님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하늘님하고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늘님은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캐토릭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하느님 그래요. 하느님은 하늘님하고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도 하느님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원래 동아물과 백두산이 그 우리 대한민국 애국가가 원래 안익태 선생이 졌을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랬어요. 근데 사단이 누구 속에서 쏙 들어가가지고 그걸 또 하느님으로 바꿨어요. 하느님하고 하나님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비슷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메시아 예수를 죽인 걸 회개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결국 그들이 천국에 들어 유대인들을 천국에 들어보내는 열쇠를 열어줬습니다. 그가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그 고넬료라는 사람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을 몰라도 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알았는지 그 구제했어요. 그럴 때 참 하나님께서 베드로 천사를 명해서 베드로에게 거기에 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가 갔을 때 그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참 베드로의 말씀을 드리려고 다 모였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에 임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또 들어가서 천국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의 문을 열어줬고 천국 들어가는 문을 열어줬고 두 번째 이방인의 문도 열어줬지만 실질적으로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는 바울입니다. 근데 이 캐도릭에서는 이걸 이 말씀을 가지고 쓱 바꿔가지고 뭐라고 하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 결국 우리 교황은 베드로의 후예들이고 교황들은 첫째 교황이 베드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들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캐도릭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 이게 문을 열어줬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가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쓰는 얘기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그렇죠? 많이 묶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막 묶습니다. 그렇죠?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요 권세를 여기에서는 베드로에게 줬어요. 근데 18장에 넘어가 보면 말이죠. 18장 18절 가보면은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도 줬어요. 18절 19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다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할 것을 땅에서 합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주실 것이라. 다시 말해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는데 그 뜻은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두 사람이 구할 것을 땅에서 합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주실 것이라. 결국 교회라는 것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도 모여서 기도하는 거, 합심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게 합심한다는 게 꼭 기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합심이라는 거는 둘이 얘기하다가 둘이 무슨 얘기를 해요. 아,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럼 우리 이렇게 주님께 구하자고. 그러면 오케이, I agree with you. 내가 당신하고 마음이 같아. 이렇게만 돼도 이미 합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꿇어 앉아서 기도 안 해도. 그래서 미국 분들은 참 이 보면은 제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게리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니까 기도 제목을 얘기하니까 그분이 나보고, 그것도 뭐 교회 안도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게리 형제가 나보고 I agree with you 그러더라고. 내가 당신하고 합심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합심이라는 거는 서로 어그리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대화 속에서도 뭐 전화로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주님께 구해야 되겠어.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그럴 때 I agree with you. 내가 합심할게. 합심할게. 이렇게만 해도 어떻게 돼요? 이미 하늘에서 그게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어렵게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우리 삶 속에서 쉬지 않고 서로 대화하고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전화로도 얘기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셀드라폰이 말이에요. 이거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게 정말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거 아주 쓸데없는 짓더라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 성도 간의 교제를 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전화 걸어가지고, 여러분 저한테도 언제든지 전화 거세요. 괜찮아요. 저는 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전화 안 걸면. 그렇잖아요. 저는 언제든지 걸어도 괜찮아요. 걸어가서 저를 괴롭혀도 괜찮아요.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그럼 합심해 드릴 테니까.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전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전화를 아마 일주일에 300통 이상 걸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사람이 많았거든. 그러니까는 문제도 많고 사람도 많고 뭐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뭐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그냥 한 300통 정도 걸었을 거예요, 전화를. 초신자들, 처음 온 사람들은 그냥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또 그냥 오면은 앞에서 인사하고 또 그냥, 뭐라나, 그 축도 끝나면 끌어가지고 또 새신사실로 들어가고 식당도 같이 데려갔다가 꼼짝 못하겠다가 새신자 교육하는데 끌고 올라가가지고 한 50명 하면은 나중에 한 30명은 졸업했어요. 그 사람들을 일주일 내내 전화 걸고 두 번씩 전화 걸고 주일날 아침 한 10시쯤 전화 걸고 또 앞에서 기다리다가 오셨습니까?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거듭나는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13주 정도 되면은 한 30여 명이 거듭났어요. 예?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합심해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전화하고 이렇게 할 때 하늘에서 풀리고 또 묶을 것은 하늘에서 묶이는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창조주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다 믿읍시다. 아브라함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믿었어요. 다 믿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는 거고 믿을 때 바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되는 거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입만 벌리면 이 말씀이 나와서 결국 내가 말씀이 육신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들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와 사람이 같이 붙어 다니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많을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향내와 능력을 풍기는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향기를 품는 거야. 저들이 안 믿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사망의 향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잊지 말고 항상 합심합시다. 항상. 그래서 사단은 성도들이 합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합심하면 자기가 손해가 돼. 자기가 묶여버리거든요. 항상 합심해야 됩니다. 합심해야 돼요. 특별히 말이죠. 우리가 그 죄를 용서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옛날 구약시대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졌어요. 어떤 백성이 죄를 져서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면은 즉시 자기 죄를 대신 지고 갈, 자기 죄 때문에 대신 희생당할, 피 흘리고 죽을 그 짐승을 데려가면 달려가서 자기가 그 제사장 앞에서요, 제사장 앞에서 자기가 칼을 가지고요 짐승의 머리를 콕 찔러가지고 피가 쫙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안수하고, 처음에 안수했어요. 안수. 안수하고 야 미안하지만 내 죄를 가져가라. 어? 내 죄 네가 가지고 죽어야 되겠다. 미안하다. 그리고 탁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피가 쫙 나면 그 다음에 제사장한테 드렸어요. 그럼 제사장이 그걸 가져가가지고 피는 다 쏟아버렸어요. 번제단에 다 쏟아버렸어요. 다 쏟아버리고 모든 내장까지 다 이걸 해가지고 각을 떴죠. 40일 떠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그 제단 위에서 다 태워버렸어요.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면 그 자기 죄를 지고 간 그 짐승이 피를 다 쏟아버리고요. 응? 그 다음에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자기 죄까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날 은혜 시대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이 제사장 노릇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응?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제사장입니다. 46절 47절을 보면 48절까지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이죠,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한다는 건 뭔가 하면 말이죠, 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는 제사장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그들이 생명을 받는 거죠. 그럼 뭐가 풀리는 거예요? 죄의 용서가 풀려가가지고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묶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묶고 푸는 것이 죄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것들,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구할 것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러세요. 무엇이든지 그럴 때는 예외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그럴 때는 무엇이든지예요. 그 말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옛날 누가 그랬대잖아요. 장미꽃을 아름답다고 표현하려는데 도저히 그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언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끙끙 앓다가 그저 장미는 장미지 그랬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지 아무리 생각하고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생각해가지고 이건 이런 뜻인데 그럴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아멘.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가 그렇게 억하심정이 있다고 말을 빙빙 돌리겠어요? 우리가 복잡하니까 자꾸 말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단순하면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예, 우리가 사단은 주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는 왜 비유로 얘기하는가 하면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거든요. 우리한테 얘기하면 4차원의 이상의 세계를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느끼는 이런 그 이 지상에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실 때는 비유로 얘기해요. 비유로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구나. 우리가 눈으로 못 봐주면 이런 거구나 이게. 이러고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비유로 얘기하지 않았으면 다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다 그대로예요. 예? 여러분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다 비유라고 그래요. 세상에. 아, 주님의 말씀은 그냥 어떤 사람이 있었고 나사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름까지 되는데 그걸 비유라는 거야.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뭐 이번에 뭐 천국 가가지고 알아봤더니 그게 비유가 아닌 걸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 얘기는 옛날엔 비유를 알았던 얘기야. 대개 다 비유로 얘기야.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하니까 가려지는 거야. 다.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대로라고 생각하고 듣고 그것도 나에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실감이 나죠. 실감이 나요. 자, 결국 이 사도행전 1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들에게 너희 죄가 용서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제사장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몰라요. 이 특권을 내가 사용해야죠. 이 특권이 특권인지 모르는 사람은 사용 못하죠.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예수님이죠.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되느니라. 의롭게 되느니라. 죄들의 사함이 선포됐어요. 모든 죄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죄 많고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좀 착한 사람보다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주님께서도 창녀와 세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들이 의롭다고 그러는 바리새인들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죄 용서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너희 죄가 이미 용서되었다,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용서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권세를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암행어사란 말이에요. 암행어사, 우리가 우리에게 그 권세를 마패를 줬다니까. 이거 사용해야지, 이걸 꺼내야지 되는 거지. 안 꺼내고 이렇게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간첩신자라고 그래요. 간첩신자. 그러면 안 되죠. 전혀 얘기도 안 해.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얘기 안 하고 내 직분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왜 그런가 하면 내 삶이 좀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죠. 결국 복음 전파가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우리도 증인이에요.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봤어요. 이미 영 안에서 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죠.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어요? 육신적으로는 못 봤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봤기 때문에 믿는 거지, 보지 못한 걸 믿는 사람은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 예수만 믿기고 회개하고 믿으면 너희 모든 죄가 다 용서된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그럴 때 반대하는 사람들 있죠. 반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묶는 거예요. 묶는 거. 안 되는 거야. 묶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따라서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 복음 전할 때 안 듣는 사람들은 너 안 믿으면 죄 가운데 죽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죠? 예수 안 믿으면은 죄 용서 받지 못하고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들에게 찔림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들이 뭐라 그럴지 몰라도 나중에 그걸 기억해요. 지옥 갑니다. 지옥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우리가 선포해놓죠. 그럼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지옥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얼마나 좋아요. 죄인이니까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다 모든 세상 죄를 다 용서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입만 벌려서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 용서를 받는 거죠. 이게 지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게 베드로만 준 게 아니라 또 다른 제자에게 준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도들만 준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이걸 하죠. 이걸 입만 벌리면 하죠. 누구 만나면 그거부터 하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구 만날 때, 누구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배 영혼을 보내는데 우리가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안 보내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인도를 못 받으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내가 회개하고, 나에게 예비한 영혼을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보내주시죠. 예. 그리고 주님께서는 정말 죄인임을 알고 고통받음이 혼자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전화를 걸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뭐 그 당시에 무슨 뭐 전화가 있었나요? 뭐가 있었나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 본 적도 없는데 그 심령에 그렇게 할 때 이미 주님께서 아셨죠. 왜? 성령에 계시니까. 주님께서 아시고 사람으로 오셨지만 성령에 계시니까 알아가지고 찾아가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누구에게 가라. 그럼 착 가까이 돼요. 착 가까이 돼요. 예. 전 옛날에 한 밤 8시쯤 됐는데 막 독감에 걸려가지고 막 열이 펄펄펄 났는데 그리고 기도하는데 빨리 기도하고 자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누구네 집에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갔어요. 보통 때는 뭐 예수 믿어도 전혀 뭐 반응이 없는 사람들인데 밤 9시에 도착했는데 웬일이자고 그러죠. 그런데 들어가서니까 두 사람이 영접을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딱 때를 열어줄 때가 있어요. 그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그렇게 쉬운 거죠. 자, 우리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열려주기 시작하더라. 셋째 날에 자꾸 나오죠, 그죠? 셋째 날에, 셋째 날에, 셋째 날에, 셋째 날에. 옛날 모세가 그 십계명 받으러 올라갈 때 뭐라는가 하면은 백성들 오고 너희가 이틀 동안 너희 옷을 빨아라. 그리고 셋째 날에 주께서 강림하시리니 그러세요. 셋째 날, 셋째 날, 셋째 날에 계속 나오죠. 여기 주님이 셋째 날이라고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셋째 날을 예언했죠. 주님이 강림하는 게 셋째 날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셋째 날에. 이틀 동안이 뭐죠? 이틀 동안 옷을 빠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2000년 동안 은혜 시대에 우리가 옷을 자꾸 빨아서 세마포 준비하다가 셋째 날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둘째 날도 아니고 넷째 날도 아니고 일곱째 날도 아니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는데 복음이 바로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그냥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셋째 날 이게 뭔가 하면은 셋째 날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 6000년이 지나고 7000년째 천년 왕국이 올 때가 바로 셋째 날이에요. 그때 다 부활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이라고 해요. 성경이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 그랬어요. 셋째 날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체를 가지고 셋째 날에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셋째 날이라고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주님이 가나 혼인잔치 갈 때도 이틀 후에 그랬죠. 이틀 후에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다. 그건 뭐예요? 2000년이 지나고 이제 쉬고 된 다음에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다 그래요. 또 보면 엿새 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는 데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죠. 엿새 후에 그랬죠. 6000년 후에 주님의 왕국이 임할 때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말이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주님을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주님이 언제쯤 오신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아요. 비록 도둑놈이 새벽 2시에도 우리는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딱 이렇게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서 다 굴굴 자고 있죠 지금. 그 자는 게 뭐 세상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아예 죽어 있으니까 자는 것도 아니에요. 잔다 그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잠을 자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먹고 살면 됐지 뭐 이러고 뭐 그냥 교회 와서는 그냥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인사드리고 그냥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또 일주일 동안은 자기 멋대로 살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옛날 뭐 구봉선한 사람이 그랬대잖아.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기도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참 얼마나 어린애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서 안 되죠. 셋째 날에 다시 일으킬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더라. 그때 베드로가 주를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 되옵니다라고 하니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 도다. 이는 네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하시더라. 결국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고난받고 죽으셨을 때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왕 중에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크로스,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그 면류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 사는 삶은 그 면류관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면류관 70년, 80년 사는 거. 그래가지고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면류관을 준비하는 거죠. 이거죠. 뭐 이 세상에 사는데 뭐 낙이 있나요? 돈만 많으면 다 됐죠. 헐떡헐떡거리다가 돈 조금 벌면 또 명예 취하려고 하다 또 그러다 그것도 만족 못하면 나중에 그냥 자포자기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다 밑에서 기어다니죠. 그러나 그래도 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뭐 마라니 몰로라든가 해밍웨이 같은 사람들 막 자살하잖아요. 이거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뭐 의미가 없잖아요. 빨리 죽는 게 낫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부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잘 구분해야 돼요. 사람의 일은 뭐죠? 남을 막 그냥 무시하고 남을 죽이고서도 내가 살려고 그러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내가 죽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내가 죽을 때 다른 사람이 살죠. 내가 살려면 남을 죽이죠. 베드로는 잘 몰랐죠. 사탄 안에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럼 캐토릭은 베드로의 교회 세웠으니까 사탄의 교회 아닙니까?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말은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믿는 거예요. 내가 믿기 좋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전도사가 얘기하는 테이블 들어봤더니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앞은 창대하리라. 그럼 보면 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없애 가보면 그거 다 붙여놨어. 또 비즈니스 오픈하는데 목사님들 그거 하나 딱 사가지고 다 이러고 간다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하리라. 이런 뭐 아멘이 뭐 10번 막 나오죠. 할렐루야 아멘이 막 나오죠. 근데 십자가를 져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러면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에 미혹했다는 게 비즈니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우리는 하나님의 일만 하면 내 건 그냥 되잖아요. 아니, 세상만 해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 떡 장사하면 말이죠, 떡고물만 먹어도 배부르단 말이 있어요. 떡장사, 진짜 하나님 일하면은 내 거는 그냥 고물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거 다 해주는 건데 이걸 몰라서 그래. 여러분, 떡집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저장하고 주는 그 떡집을 차려서 떡을 나눠줘요. 쉬기 전에 말이죠. 쉬기 전에 빨리 갖다 주세요. 그러면 고물은 두고 나면 그릇에 고물이 잔뜩 남아요. 여러분, 그만 먹어도 살아요 우리는. 이게 참 우리에게 주신 경제학 법칙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불경기였죠 그러대요,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러 먹였잖아요. 밭도 못 갈고 그래도 만나가 내려왔고 메추라기도 내려왔고,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걸어다니는데 발도 안 부르텄대고 양말도 안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막 옷도 헤어지지 않고.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 나올 때 막 엄청나게 준비해왔을 거예요. 막 변도를 싸가지고 짊어졌는데 이틀 정도 가니까 다 쉬어가지고 못 먹었지. 곰팡이 쓸어가지고. 그게 바로 우리 식으로 우리 육신적으로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탁 믿고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말이죠, 때가 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이 만나를 못 먹어보면 말이죠, 목회자 다 관두는 거예요.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 먹고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거 먹고 살아야 돼요. 내가 쭉하고 일해가지고 얼마 번다 이 목표 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는 걸 먹으면 얼마나 쉽고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쉽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무조건 사랑이다, 그건 나를 위한 것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뭐죠? 당신이 죽어가지고 죽을 때 우리 죄를 도말하고 살았을 때 사망의 권세를 이겨서 그를 믿을 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영생을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 돼서 죽으시는 게 뜻이에요. 우리에게도 뭐라 그랬죠? 너희가 너희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거 순종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요즘 세상에 있다면 믿고 그대로 할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죽으라면 또 죽을 거예요.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그러는데 뭐. 여러분, 내가 죽는 게 편하겠어요? 아들을 죽이는 게 편하겠어요? 차라리 아들 죽일 바에 내가 죽는 게 낫죠. 그것도 아들이 내 앞에서 처참히 죽으면 그건 못 봐요. 네?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에요. 그게 그래서 축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27절 보세요. 24절부터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몇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니라. 이 영광이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상에 다시 오실 때 영광의 주죠. 영광. 영광이라면 글로리란 말은 예수님이 지상에 영광스럽게 오실 때를 얘기합니다. 죽으실 때는 어떻게 돼요? 처참하게 죽으셨죠. 그분이 초림 때는 죽으러 오셨지만은 재림 때는 영광을 받으러 오시죠. 만왕왕 만주주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영광, 어디 있든지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읽으면, 그걸 읽게 되면은 그 깨달아져요. 성경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래야만 영광 중에 오신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상을 받는다.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그랬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휴거 때도 하늘에 있는 성도들 함께 데려온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그들을, 성도들을 데리고 온다. 그래서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오신 것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지상재림할 때도 하늘의 군대들과 함께 오죠. 하늘의 군대들과. 그러니까 뭔가 휴거된 성도들 영과 혼을 데려와서 몸을 입혀주고, 또 살아있는 우린 변화돼가지고 새 몸을 입은 다음에 동시에 이끌려 올라가서 7년 동안 거기서 있다가 혼인잔치 하다가 주님 내려올 때 주 안에서 죽었다가 휴거된 사람이나 또 살아있다가 변화된 사람이 똑같이 내려오는데 하늘의 군대가 되고 흰 세마포를 입고 내려온다. 주님과 영광스럽게 온다.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어떻게 영광스럽게 오죠?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러 오는 거예요. 통치하러 오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뭐 이 땅에서 아무리 고생해도 상관없어요. 죽을 때까지 고생해도 상관없어요. 대개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아, 내가 한 2년만 고생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냥 고생할 각오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각오라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 근데 내년에는 좀 괜찮겠지, 다음 달에는 괜찮겠지, 이런 사람은 매일 걱정되신 밖에 없어. 그냥 그때그때 감사하시면 돼. 그냥 이게 내 삶이니까, 이게 내가 사는 거니까, 뭐 이게 사는 게 그건데, 뭐 사는 게 우린 고생하는 건데, 뭐 그런데 고생하는 건데 이 고생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니까. 주님이 함께 있잖아요. 아멘. 옛날에 어떤 백인 여자가 흑인 남자에게 성폭행을 해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막 기도를 막 하는데, 주님 이거 이룰 수 있습니까? 막 하는데 주님이 안에서 그러더래. 야, 나도 너하고 함께 당했다 그러더래. 그 맞잖아요, 안에 계시니까. 이런 제가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한 게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이룰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오느냐. 이게 우리가 그래, 다른 사람이 문제 있는 거는 나 별로 그 생각이 안 돼. 나한테 문제가 나면 why me 그러거든. 특별히 요즘에 유행하는 암에 걸리면 특히 더 그래요. 갑자기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why me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남의 자식에게 일어난 일도 내 자식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내 거밖에 모르고 내 자식밖에 모르고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네?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의 문제에서도 내 자식 문제처럼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질 않죠. 그러나 모든 일을 겪은 사람들은 남의 일이 다 내 일처럼 생각돼가지고 같은 마음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내 멍에는 가볍고 어렵지 않다고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그러면 내가 너의 혼의 쉼을 줄 것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혼의 쉼을 주면 괜찮은 거예요. 혼의 쉼을 주면. 우리가 지금 막 육신이 막 맞아가지고 어디 찔려가지고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이거 우리 육신이 아픈 게 아닙니다. 우리 혼이 아픈 거예요. 혼이 아픈 거. 그 누가 지옥 가보니까 지옥에 불이 막 일어나는데 안 타더라잖아. 혼이 안 타거든요. 혼이 절대 타지 않거든. 근데 막 사람을 막 그냥 고통만 주는 거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불로 튀어서 지금 죽고 있어요. 막 뜨겁잖아요. 이게 뜨거운 게 아니라 우리 혼이 뜨거운 거예요. 혼은 안 타는 거예요. 혼이 금방 죽어버리면 괜찮잖아요. 안 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혼은 우리 안에 있는 몸이죠. 그게 나가면 죽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받는 시험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 자신이 친히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당했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와줄 수 있으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했죠.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아이들은 이제 로마서 4장 끝났어요. 이제 5장부터는 아주 그냥 깊이 들어갑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공동상속자. 주님이 이 땅을 찾아오시죠. 마지막 아담이 돼서. 이제 아담의 죄가 끝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죠.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주님이 다시 회복해가지고 주님이 마지막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 저 감람산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에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온 지상을 통치하는 왕이 되죠. 물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졌습니다. 그분이. 예? 자, 그래서 그분은 천년 동안 통치한 다음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참 영화롭게 된 이 휴거된 성도들이 계속해서 통치하는 거지.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보통 귀한 게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영광이 뭐라 그랬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리는 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영광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지 지금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뭐라는가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통치하고 있다. 만왕 만주주로 통치하고 있대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이렇게 죄가 많아요? 말도 안 되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영광을 같이 누려야 된다. 그래서 거부들이 돼야 되고 목사님들은 그냥 아주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네? 이게 속는 거죠. 이게 속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속여요. 그래서 면류관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뭐라는가 하면은 이 28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은 몇천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2000년 후에 올 그 왕국. 그 왕국을 여기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 있는데 너희 중 몇 사람은 죽기 전에 그걸 볼 거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영광에 온 것을 볼 거다. 그런데 2000년대도 안 오셨잖아요. 근데 그 답이 어디 나와요? 17장에 나와요. 엿새 후에, 6천년이 지난 후 된다 이거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이게 나오죠. 그 세 사람만 데려갔습니다. 12명 중에 세 사람만 봤어요. 환상 가운데 봤단 말이에요. 환상 가운데. 그래서 이 엿새 후라는 것은 바로 앞으로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그걸 미리 땡겨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바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요한계시록이 미리 2000년에 있을 모든 일들을 미리 땡겨서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땡기기도 하고 빠꾸하기도 하고 빽하기도 하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항상 현재예요. 항상 현재.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인자다. 하늘에 있는 인자다. 있었다 그러지 않고 현재 하늘에 있다. 땅에 몸이 있는데 하늘에 있다 그랬고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항상 그분은 현재나 미래나 과거가 모두가 다 현재예요. 우리는 시간. 그래서 천년왕국이 되면 제일 먼저 없을 게 뭐죠? 시계. 시계 필요 없어요. 시계 필요 없다고. 우리도 그걸 느낄 수 있죠. 어떨 때는 알람을 클락 해놓고 잘 때요. 몇 시에 깨워달라고 하면 알람이 울리기 전에 미리 깨요. 미리 깨가지고 눈을 껌뻑껌뻑 하고 있으면 알람이 울려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걸 지금 조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 주님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항상 합심하고 우리가 얘기할 때 죄를 용서해 주는 주님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대사입니다. 대사.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 임명됐어요. 예? 누가 우리 대사로 임명했어요? 한국 정부 이명박 대통령한테 가서 여러분 미국 대사 임명해달라면 콧방귀 당길 거예요 아마. 그렇죠? 제가 멕시코 가면 이거 마약하던 친구들, 평생 마약하던 아이들, 당신들 하나님의 지금 그리스도 대사가 되는데 멕시코에 가면 당신들 대사 임명할 것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고. 얼마나 좋은 분이냐 말이야. 대사로 임명했는데 일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일 안 하면 다시 오라고 그러죠. 이렇게 소환 명령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린 절대 그런 명령 받으면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 아버지, 회개만 하고 예수만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는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권세를 주셨고 이 땅에서 아버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아버지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그들의 죄를 용서를 풀어줄 때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가 그들을 묶을 때 하늘에서도 묶인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이 권세를 사용하여서 주님 오실 때 아버지 주님의 대사들로서 잘했다 칭찬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문화를 아버지 귀찮아서 그냥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 듣지 않게 하시고 열 문화 남기고 다섯 문화 남겨서 열 꼴도 다스리고 다섯 꼴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남정과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